모세가 이제 탈출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가 이제 미디안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왕좌로 살아가던 모세는 결국 그 자신의 민족을 자신에게서 떼어내지 못하죠. 자라나고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됐겠죠. 뭐 피부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아니면 출생의 비밀이라든지 뭐 그렇게 주어서 왕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결국 자기 귀에 들어갔겠죠. 수건덕거리거든요, 그죠? 궁전 안에서 결국 자신의 출생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자라서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자신의 민족을 자신에게서 떼어내지 못하고 민족을 위해서 살인이라는 죄를 결국에는 짓고 광야로 달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달아날 때 모세가 한 40살쯤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백성들에게 돌아올 때까지 그 혼자 광야에서 지낸 세월이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낸 시간이 40년, 그렇게 해서 모세가 120년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왕자로 이집트에서 살다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도망쳐서는 어려운 시간을 이제는 살게 되죠. 그렇게 시련은 창세기 요셉처럼,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처럼, 모세도 광야에서 이제 시련을 겪게 되고, 이 시련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하나의 그런 또 계기가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러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공식이죠. 신앙이 깊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신앙이 깊어지기 전에 그 이전의 삶에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고통을 직면했던 사람, 뭐 가장 큰 고통을 겪었다, 적은 고통을 겪었다 이런 얘기는 사실 맞지 않죠. 고통이라는 것은 지극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고통이 더 크다, 어떤 사람이 고통이 더 작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대하는 자세, 그 고통을 내가 삶에서 그 고통을 내가 직면했느냐, 아니면 피하려고 들었느냐, 그런 고통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고통 앞에서 성숙해지는가, 아니면 더 나약해지는가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공식이죠. 하느님은 광야의 지도자를, 모세를 인간의 시간을 통해서 미리 키워내시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쨌든 하느님의 인도도 있습니다만, 인간적으로 광야라는 그 땅을, 지형을, 환경을 잘 알고 있어야죠. 백성들을 막 끌고 다닐 순 없잖아요. 40년 동안 미리 먼저 광야를 답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광야를 살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40년 동안 모세가 갖추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4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가 유다 백성의 지도자가 될그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6절,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이제 그 초자연적인 현상 안에서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이제 그 자연적인 것을 넘어선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하느님의 자리가 되죠. 그래서 하느님은 그 신비로움 속에서, 그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신비롭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비로움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시죠. 그곳이 바로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나이산 이라고 하고, 그래서 모세와 백성이 바로 십계명을 받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모세가 시나이산에 처음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부터 벌써 모세는 이 시나이산을 드나들었다라는 거죠. 이 시나이산은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만, 이거는 다른 두 가지 전승, 그러니까는 호렙산이라고 이 산을 부르는 하나의 전승과 시나이산이라고 부르는 다른 하나의 전승이 이제 겹쳐져 병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두 개입니다. 지금 이 떨기나무가 있던 자리, 모세가 하느님을 만났던,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는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로마 가톨릭 소속의 수도회가 아니라 동방 정교회 소속의 수도원, 카타리나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이 그 시나이산 밑에 정말 생뚱맞게 그거 하나만 그 광야의 그 시나이산 밑에 하나에 정말 지금 동막이 개만 오로지 외롭게 수도원 하나가 딱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같은 구조로 되어가지고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식료품 같은 것도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봉쇄 수도원이기 때문에 식료품 같은 것도 막 사다리 도르래를 내려가지고 식료품 걸어서 이렇게 갖고 올라가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성 같은 구조로 둘러쳐가지고는 예, 외부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낸 수도원이 하나 있고 그 수도원에 들어가시면 그 모세가 하느님을 만났다는 그 떨기나무가 그 수도원 가운데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면 시나이산을 가시면 이 가타리네 수도원은 꼭 지나게 되는 순례를 하게 되는 자리인데 저도 부제반 때 신학교 부제반 때 성지순례를 갔다가 저는 거기 들어가질 않았는데요. 그 뭐 반바지를 입은 사람들은 돈을 내고 이렇게 천을 두르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돈 내기가 귀찮아가지고 안 들어갔는데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그게 뭐가 아깝다고 예, 몇 달러였는데 그게 귀찮고 좀 예, 그렇게 해가지고 못 들어 안 들어갔는데 들어가 볼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3장 13절에 15절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제 계시합니다. 시나이 산에서의 계약 사건, 탈출기에서 이 십계명을 받는 사건과 더불어서 탈출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 거의 이 대칭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느님이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4장 26절을 보면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처음으로 탈출기에서 하느님이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는데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셋에게서 족보 부분입니다. 셋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나자 그는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기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탈출기에서 처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계시했다라고 하는데 창세기에서 이미 하느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건 뭐 오류가 아니라 창세기에 하느님의 이름이라는 것과 탈출기에 하느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전혀 다른 맥락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저 다른 이야기죠. 전승이 다른 게 이제 성서라는 책으로 이제 편집되면서 서로 붙여지다 보니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창세기는 그저 그냥 관용적인 표현,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찬양했다라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일 뿐이고 탈출기는 하느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식적으로 드러나셨다. 민족 대 신으로서 당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왜 이게 창세기 이름 나와 있어요라고 뭐 물으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 자, 하느님이 당신의 이름을 야훼가 아니라 나는 있는 나다라고 하십니다. 영어로는 뭐 히브리어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I am what I am이라고 되죠. 나는 나다라는 표현.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은 이 나는 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그 자음들을 첫음절 문들만 떼가지고 영어로 치면 YHWH가 되는데 중간에 A, E 같은 모음을 넣어가지고 부르다 보니 야훼가 되는데 이 모음은 어쩌다가 보니까 붙여진 이름입니다. 야훼라고 발음을 하긴 합니다만 그 옛날 히브리 백성들이 이 거룩한 네 단어 YHWH 이걸 그들은 거룩한 네 단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했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냥 나중에 중세 때인가요? 하여튼 뭐 어떤 에피소드 때문에 하나의 어떤 우연찮은 에피소드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야훼라고 발음하게 되었는데요. 구약상의 법칙으로 따지자면 불러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모음을 빼놓은 겁니다. 자음 네 개만 붙여놓고 이걸 갖다가 못 읽게 만든 거죠.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십계명의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그 말 자체를 자구적으로 다른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천주교에서는 이 야훼라는 부분을 옛날에 가톨릭 성가 같은 데서는 열심히 불렀죠. 가톨릭 성가 보시면 뭐 야훼 나의 목자 이런 노래 옛날 성가는 야훼로 불렀지만 중간에 한번 전례위원회에서 그걸 전부 개정을 해가지고 주님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주인님 주님으로 바꾸었죠.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열심히 여호와라고 그쪽에서는 부르고 있죠. 그래서 그 뭐 천주교의 성상이라든지 뭐 마리아 우리 공경 이런 걸 개신교에서는 우상 숭배한다라면서 지적을 한국에서는 그렇게 뭐 많이 하는데 개신교 쪽에서는 사실 뭐 자신들은 십계명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렇게 보면 하느님의 이름을 개신교에서는 사실 멋대로 부르고 있는 거죠. 여호와 여호와 맨날 야훼 빼면 개신교에서는 기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자기들은 그쪽에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는 별로 시비 걸 생각이 없는데 개신교 쪽에서는 한국 개신교 쪽에 항상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혹시나 뭐 한국 가셔서 그럴 일이 있으시면 그렇게 대받아 주시면 됩니다. 니들은 왜 여호와라고 부르니? 이름 거룩히 이름 부르지 말라는데 맨날 왜 여호와라고 부르냐? 니들은 맨날 어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튼 나는 있는 나다라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라기보다는 하느님께서 이름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그 이름의 존재가 한정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있다는 것은 자기 이전의 존재가 이름을 치워주어야 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뭐 동양의 그런 도덕경을 보면 돌을 돌하고 부르는 순간 그 돌을 돌하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느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 딴 말로 하면 하느님이 시작이고 끝을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시작이신 분에게, 시작이 없는 분에게 이름이란 존재할 수 없다. 자신이 자신에게 이름을 붙이는 방법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하느님은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주는 방법으로 택하신 겁니다. 결국 나는 있는 나다라는 이 이름은 그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초월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인간들에게 당신과 인간이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인간의 관점에서 당신을 표현해 주는 것이 필요하시죠. 그래서 그 초월성에 나름대로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거는 당신을 위해서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안에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의지를 그 이름에다가 담아주셔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소통에 당신을 맞춰줘야 되니까 나는 있는 나다라는 식으로 어쨌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신 겁니다. 근데 그 이름 안에는 뭐 우리처럼 그게 하나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나는 있는 나다, 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느님이다. 당신의 존재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름을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이름이 없으신 분, 당신의 이름은 당신의 존재 자체가 되게 되죠. 그래서 세상 이러한 존재는 하나밖에, 한 분밖에 존재할 수 없고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라는 걸 이 이름을 알려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다음 시간 또.